광고 중에 중직자 대학원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교회 자체 전도 제자 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지금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거 하다 가셨는데, 초대교회가 결국 그거 했는데, 지금 현대 교회가, 세계 교회가 잊어버리고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성경 학교입니다. 제자 학교입니다. 중직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엄청 방황하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에 왜 계속 나와야 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왜 계속 나와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없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파푸아 같은 데도 한때는 90%가 크리스찬이고, 지금도 지역에 시장이 목사고, 군수가 목사고, 도지사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인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40%가 기독교인이고 40%가 무슬림이 됐습니다. 자꾸 빼앗기는 거죠. 이거 어른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뭘 했냐면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부흥사경회가 뭐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한 시간씩 들었습니다. 아침 먹고 오전에 또 말씀을 한 시간 반씩 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말씀을 한 시간 반씩 들었습니다. 저녁 먹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통 2박 3일씩 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락 싸고 먹을 것좀 싸고 잠자리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서 잤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는 불도 안 들어올 때였는데, 성도들이 글도 모르면서 옛날 어른들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아멘 아멘 하고 울고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집에도 안 가고 듣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기초가 부흥사경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 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글을 못 읽어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왜? 계속 들으니까요. 지금은 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유튜브를 다 합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앱으로 성경 다 깔아놓고 영어로 다른 나라 말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듣는 사람이, 말씀 보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써가지고 암송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구역예배 때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성경 구절 읽은 거 기록했습니다. 보통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그분들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다 변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해서 말씀을 회복한 유럽도 결국은 지금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신학교 지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미국도 지금 선교사 지망생이 자꾸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보낼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정보는 많아졌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제 없어져 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 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 시간을 줄이고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신나게,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모르면 기준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배에 참석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푸아 같은 데도 보니까 예배를 2시간씩 하는데 뭐 하느냐? 계속 뭐 찬송하고 고백하고 시편하고 계속 나와서 또 다른 사람 나와서 찬송하고 하면서 뭣만 없앴냐? 말씀 듣는 시간, 나보고 15분 설교하라더라니까. 15. 예배를 2시간 드리는데 15분 설교를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무슬림에게 다 넘어가는데 뺏을 힘도 없습니다. 찾아올 힘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성도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이 말씀을 모릅니다. 쓰기만 해도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는데 성경을 쓸 힘도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상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택하셨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성경을 봐야 할 것이다. 정 목사님 한 분 아멘해서. 지금은 우리 볼 게 너무 많아요. 테레비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스마트폰도 많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예배 시간에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볼 게 많은지. 성경만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속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고맙게도 계속 여러 가지 합숙이다, 팀 합숙이다,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 시대의 천명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피곤하겠죠.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눈빛이 그냥 갈등하고 온 눈빛이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리 하고 온 거예요. 그게 뭐 두리번 해서 누구도 안 왔네 누구도 안 왔네 아이고 장로님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그러니까 뭐 마음에 힘이 탁 빠지는 거예요. 장로도 안 오는데 뭐 나 같은 게 뭐 와봐야 뭐 이러고 다음 주에는 확실히 안 하겠다고 돌아갈 때 굉장히 빛나는 눈빛으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눈빛이라 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축복받은 게 뭐냐? 수요예배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한 번 드리는데요. 일주일 내내 예배 한 번 드리고 설교 시간 그 설교 메시지 40분, 50분 듣는데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세상 지식과 정보 속에 삽니다. 말씀 생각나겠습니까? 그게 기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수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긴 다리 건너기 전에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요일이라도 와서 말씀 받고 잊어버린 말씀 찾고 힘내가지고 남은 주일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수요 예배 나오는 눈빛을 보니까 다 갈등하고 왔다니까. 두리번 해요.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누구도 안 오고 에레이! 돌아갈 때 확신 갖고 돌아간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나도 확실히 안 온다. 그게 또 말씀 들어보면 안 가면 또 눈치 보일 것 같고 눈도장은 찍어야 될 거고 끝날 쯤에 중간쯤에 왔다가 또 가고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아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 이거는 저주다. 재앙이다. 망하는 것이다. 왜? 말씀 없으면 망합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알아도 다 잊어먹고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 수요일 날 우리 예배 오는데 지난번 보니까 뭐 많이 와야 100명 와요. 주일날, 수요일날. 그것도 갈등하고 오지 못해서 앞에는 안 앉습니다. 왜? 일부러 중간쯤에 앉고 자 뒤에 앉아서 뒤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구도 안 왔네 이러고 보고 갈등하다가 그냥 가려고. 별로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내면 본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해서 학교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부 학교니까 명찰 붙이고 오라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숙제도 하고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그 한 학기 한 학기를 이수하는 사람을 뽑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해야 되겠다. 두 학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예배들을 수요 예배할 때 100명 왔는데 명찰 붙이고 돈 내고 오라니까 170명, 180명 오더라고. 그러더니 돈 내놓고 악착같이 이제 그때는 눈빛을 반짝이면서 와가지고 말씀 듣고 쓰고 숙제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말씀이 뿌리 내려져 가고 그래서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땅 끝나면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참석하고 가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2000년 전에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였던 갱그리아 교회 자매 집사 베베 바울이 쓴 편지를 안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가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쳤던 여제자 베베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걸어다녀야 되는 그 시대에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2000년 전입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받고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와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에베소로 따라갔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남아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에베소 교회를 일으키는 사역을 했던 전도자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평신도 집사요 장로였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2000년 전에 지키고 세웠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화 한 대 없는 그 시대에 교회를 지켰던 제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에베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전도자의 사랑을 받았던 에베네도입니다. 오늘은 누굽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2000년 전 얘기라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 3번을 보세요. 로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제자들 누굽니까? 마리아 6절에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 마리아, 많이 흔한 이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름이요. 온 성도가 다 아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루두루, 두루 이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쌍둥이였거나 자매가 두 자매가 틀림없어요. 언니 동생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름 자체가 그 시대의 귀족들 이름이 쓰던 이름이었어요. 유복한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노예들이 와서 복음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교회 생활하는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청소하고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이 딸들이 귀족의 딸들이 와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많이 수고한 자요. 이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이고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벗이라는 이름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말은 과거에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그 수고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들었을지도 모른다. 늙어서 힘이 없을지도 없다. 있다. 그런다. 온 성도들이 알고 있다. 그분이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노예 출신이면서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요, 지하실의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감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수고한 자, 우리 새생명교회 많이 수고한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이미 천국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하에 컴컴한데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저는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대학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골방에서, 그 유아실에서 밤마다 교회를 지키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사님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에서 주무시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많이 수고한 자,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많이 수고한 자, 전도자가 말했던 많이 수고한 자,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인 행복을 가진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선잠을 자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이 수고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세워진 것이고 이 교회가 걸어온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연금평이 1350평입니다. 1350평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사찰이 없습니다. 사찰. 교회가 조그만 해도 사찰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를 지키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교회 24년, 25년 역사에 사찰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 그러면 이 교회가 더러워서 어떻게 교회가 움직입니까? 전 성도들이 사찰입니다. 아멘 세 사람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역들이 지역을 맡아서 청소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어젯밤에도 11시 넘었는데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여러분 쓸 화장실을 그 11시 넘었는데 쫙 풀어가지고 물로 싹 씻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와서 깨끗한 화장실 쓰라고. 많이 수고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양대가 와서 연습하지요. 주일마다 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지요. 이것이 계속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이 수고하는 자.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걸 녹화하고 보내는 우리 방송팀들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이번에 메시지 찍는데도 낮에도 뛰어와서 방송해야 됩니다. 우리 수백 명의 성도들이 먹을 양식을 날마다 매주 식당에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주거나 말라주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많이 수고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나는 우리 렘넌트들 그때에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뭐 잘 모르니까 뒤에서 청소하고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신장 옆에 앉아서 그때 그 고무신에 흙문짓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면 신발에다가 흙을 한 덩어리씩 안고 옵니다. 이걸 틀어서 신장에 넣는 일을 고등학생 때 했어요. 그리고 교회 밤이고 낮이고 교회 가서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했어요. 내가 20살 때 부산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 때 20살 때 부산에 와가지고 개척교회 나갔습니다. 작은 교회. 거제리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거제지교회. 거제제일교회.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구데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세식 사는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화장실을 못 가요. 아가씨들 들어갔다가 오메야 하고 나와. 그럼 내가 쫓아가서 구데기 싹 쓸어넣고 거기에 뭐 약도 뿌리고 청소하고. 나는 회사 마치면 늘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저는 지금도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그냥 안 다닙니다. 이상하지요. 내 눈에는 왜 그렇게 떨어진 휴지도 많이 보이고, 우리 아이들 버려 먹다 보면 버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래도 요즘은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오랫동안 손 안 간 데는 거미줄도 있고, 유리창 안 닦을 때는 시커먼 데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아버지 집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보이는가? 여러분 다니면 뭐 보입니까? 교회 다니면 뭐 보입니까? 많이 수고하는 자.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자.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필요 없어요. 몰라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까 오 거룩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멸시천대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살리셨으니 나 무엇으로 주위에 살겠습니까? 주은에 보답하며 살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그 마음이 들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내가 뭐 수고했다고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려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 별명 앞에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전도자의 보호자요.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전도자의 동역자요. 그 은혜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자요. 그 은혜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요. 그 은혜 빼버리면 교만입니다. 그 은혜 빼버리면 은혜 아닙니다. 그 은혜 빼버리면 그리스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서 이러다가 욕먹기가 일순데 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인 행복을 얻었기 때문이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유일한 축복을 말합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바로왕에게 시달렸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없는 애굽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사탄과 죄와 지옥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은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 가운데 지옥 속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그날에 그들에게 임하였던 재앙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버렸고. 아멘? 그 400년의 재앙이 이제는 그들을 넘어가버렸고 피해가버렸고 유월해버렸고 그들을 붙잡았던 바로왕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리스도의 피로, 염소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다시는 그 재앙이 우리를 덮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을 넘어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새가족 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축복을 했어요. 이 가정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서 이 가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해도 아쉽죠. 아쉬워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쉬워. 어떤 사람은 내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내만 설거지하고, 누구는 밥만 먹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가 은혜를 덜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고도 우리는 늘 미안하고 부족한,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해서,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완전한 신분, 완전한 권세.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대적해오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보호를 받는 권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 단순히 뭐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은혜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길을 여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우리가 받았어. 사실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이고 살만합니다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열이면 아홉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사업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하여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냐, 지금이 제일 안 좋다 그러는데 사업한 사람들 얘기 보면 지금이 제일 안 좋다는 말을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여튼 그런데 다들 살아왔어요. 아멘? 아니 광야에서 농사 안 짓고 뭐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 입을 거 없는데 하나님 입을 거 주셨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멘. 그 못 살 것 같은 시절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처음 제가 그 동네에 그 이제 오래돼갖고 이름도 잊어버리네. 뭔 도지? 오늘 권사님 그 믿었던 저 그때 그 종교 믿었던 거 권사님 뭐? 금강대도 동네의 지부장님이시네. 아니 집에 가니까 집도 크고요. 거기서 그 집회를 했대요. 근데 집에 어려움이 와고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 교회 왔는데 좀 아쉽더라고. 돈 좀 있을 때 오시지. 버스 사업을 해갖고 부산 시내 버스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받을 돈 받을 때는 하나도 못 받고 이제 받으러 온 사람만 와서 다 뺏어가는 거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나도 마음이 안쓰럽더라고. 야, 저분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한 15년 됐나요? 15년 넘었습니까? 몇 년 전에 아파트 이렇게 분양받고 제가 또 자녀들이 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일어나서 지금은 완전히 또 회복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못 살 것 같았을 건데. 그래서 교회 와서 금강대도 믿던 사람이, 그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큰 길을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를 아니까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면 여러분은 그냥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잊혀져요. 왜? 광야길을 하나님이 매기셨구나. 하나님이 입히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잊으면 안 되겠구나. 잊으면 안 되겠구나. 나 무엇으로서 주 은혜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죠. 그 생각하면 모자라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해도 부족하고 더 수고해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삐져갖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데, 글쎄요,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로 우리가요, 개척교회 할 때 지하 30평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 신문지 깔아놓고 예배드리고, 어떤 미친 사람이 교회 와서 똥 싸고 가고, 어떤 권사님은 그거 마지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떠나려고 왔다 똥 밟고 넘어져가지고, 저 인도네시아의 안 권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어찌 될 건지. 그런 험악한 교회에서 어떻게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두 분이나 파송하고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가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저는 사실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나보고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냥 더 가고 싶고, 밤중에 자다가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아무도 없는 교회 앞바닥에 혼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서 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박해를 안 받아서 그런지, 핍박을 안 받아서 그런지, 거꾸로 교회를 가라고 보채서 그런지, 교회가 귀한 줄 모르고, 예배가 귀한 줄 모르고, 교회 와서 청소할 줄 모르고, 교회에 뭐 이러고 와서 봉사할 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정기적으로 교회 봉사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전사님 알았죠? 억지로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 어릴 때 들어가야 돼, 이게 어릴 때. 나이 들어서 억지로는 힘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성경에 우리는 무조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인 생명, 나를 살리신 그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와 성경의 비전인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도 많이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거 이거 다 수고입니다. 매주 지금 우리 월요일 날 전도학교 모입니다. 아무리 우리 정 목사님요 막 어떻게 유혹해 보려고 광고 시간에 막 뭘 하고 해서 우리가 뭐 전도를 와서 배우고 막 뭐 막 갖다 붙여 쌌더라고. 저래도 안 올 사람 안 올 건데 왜 저래 쌌지 내 이런.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전도학교 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전도 캠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직장 가시니까 못 오는 거 합니다. 근데 직장 안 가고 쉬는 날도 안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방학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다음 방학 때는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방학 동안 내내 캠프해야 되겠다. 왜? 훈련이라도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안 되면 훈련이라도 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일에 많이 수고한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시간 나도 안 오는데 일부러 거기 오려고 애써서 시간 내서 오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전도 캠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나오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광고 나오면 기도하고 참여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서 방황하면 쫓아나와서 함께 부모님들 손잡고 함께 현장 갈 수 있는 그날이 많지 않습니다. 열두 사도와 초대교회 순교자들입니다. 열두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결국 이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40명 넘는 사람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 왜? 예수님은 바로 못 박겠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뻣뻣하게 나는 배신하고 나는 너무너무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달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드레, 베드로 동생입니다. 안드레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지역의 우상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안드레를 네가 말하는 십자가에 너도 죽어봐라. 안드레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빨리 죽어버리니까 오래오래 안 죽고 고통당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햇빛에다가 그대로 말라지겠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 이틀 동안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가 조용해서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야고보는 잘하는 대로 헤로디아의 춤값으로 헤로당의 칼에 목이 잘려 소반에 담겨서 죽었습니다.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반짝반짝 살아있는 동안에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말씀 전하던 사도들이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많은 그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파키스탄에 갔던 세인트 도마 신학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도마 신학교 왜 도마 신학교냐? 그 열두 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병사가 와서 창으로 던져가지고 창이 관통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면서도 도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도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열두 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많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편하게 어떻게 쓰든지 안락하게 예수 믿을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일부러 고행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쉬고 있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해야 이 은혜 받은 내가, 절대적인 행복의 은혜를 받은 내가 나는 이 새생명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교회를 한 몸이라고 했는데 지체라고 했는데 나는 이 몸 속에 어느 지체에 속해 있는가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입인지 눈인지 코인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붙어져 있는지 저 뒤에 살며시 와서 예배나 드리고 도망가는 교회와는 전혀 소속 관계가 없는 그런 성도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보고 그분들의 그런 고통 속에서 세워진 교회. 35절입니다. 35절로 3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너무너무 박해를 하니까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염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무데나 기대서 아무거나 얻어먹고 주워먹고 아무데나 잠을 자면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했다. 그렇게 복음 가지고 전했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땅굴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카타콤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벽에 돌멩이가 있는데 그 글자를 소개해 주더라고.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30일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30일 만에, 한 달 만에. 그 로마의 카타콤에 동굴 속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햇볕을 못 보니까. 그래서 30일 만에 죽었어요. 그 아이를 자기들이 사는 동굴 벽에 구멍을 뚫고 묻어놓고 돌멩이 하나 막아놓고 거기다가 글을 새겨넣은 겁니다. 이런 무덤들이 많아요. 그게 카타콤은 원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 땅굴에다 묻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서 망할 줄 알았습니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거기서 전한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한 시대에도 박해 없이 고난 없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도자들과 함께, 선교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집사요 장로였습니다. 말만 부드럽게 해도 안 죽습니다. 너희가 원래 너희가 교만한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조상 때부터 교만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그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을 조금만 부드럽게 했으면 말을 조금만 돌려서 했으면 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란에도 밉다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들을 눈을 뜨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분노 속에 돌을 던졌는데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다니까요.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지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그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거 기준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의 기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참 제자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냥 편안하게 어느 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뚝 떨어진 감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 그냥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인 행복을 알고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며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전도자의 길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의 또 다른 수고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떻게 왔으며 나는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게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